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호흡 주시고 가정마저 주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이 순례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발 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이 그 제자의 삶 자체가 순탄치 않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겪게 될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제자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지만 동시에 다가올 환난과 고난도 알려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큰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이들에게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아니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이 길을 가만히 보면 죽음의 사지로 모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영적 균형감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시죠. 만약 어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된다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과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혜택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마케팅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될 거야. 나를 따라오면 돈도 많이 벌 거고 모든 병이 고쳐질 거야. 사람들이 환호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고난이란 선물이 있어. 원 플러스 원으로 오해도 따라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그거 아니? 너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갈 거니?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고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길,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길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길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오해받는 거 더더욱 싫어합니다.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있죠. 하지만 신기한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오는 오해나 손해는 우리 스스로 감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일을 스스로 다에게 여기며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동체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쉬울 것도 없고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분을 내가 교회에서 만난 것이 정말 다행이다 할 정도로 카리스마 넘치고 힘이 세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고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참았습니다. 제가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제 옛 성격에 그냥 확 엎었을 텐데 제가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혹시나 저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가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제가 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제자의 삶은 다른 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가신 그 길에 나의 삶의 발걸음을 포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상한 소리 들을 때도 있죠.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오늘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지금 닥치는 힘든 것들이 있으신가요? 참아내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거룩한 수고와 인내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참으라고 하면, 그냥 이겨내라고 하면 언젠가는 눌려있는 스프링처럼 언젠가는 튀어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고 우리 인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발 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께서 당시 유행하셨던 격언을 통해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야. 나의 종이야. 나의 집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내 사람이야. 그래서 고난이 따라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소개하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그 누구 하나 탁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며 어쩌면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들 스스로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고 정말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은 말하진 않았지만은 한없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 그 차이를 메꿀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는 단순한 사제지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제자로 들어가는 것과 누구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하게 가르침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 전체를 배우고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스승이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내 제자라고 듣는 것은 놀라운 격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셨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께서 들으셨던 소리는 발 세부리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치욕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상관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주께서 묵묵히 걸어가셨으면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질문하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삶 같아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수많은 박해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내가 스승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제자의 삶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 당연합니다. 오해가 오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당하셨기 때문에 라고 담대하게 저도 설교하지만 사실 고난이 다가오면 두렵습니다. 고통을 받으면 두렵습니다. 오해를 받으면 억울합니다. 사실 그 가운데 있으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위에 내 손을 얹어 놓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너희가 담대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로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추어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고 나타나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러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참과 진리, 어둠과 빛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축복되시고 격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감추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오해들과 억울함, 내가 사수하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두운 곳에서 소수만 알았던 진리를 귓속말로 전달되었던 그것을 이제 집 위에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진리가 마지막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새벽에 집을 나오는데 제 눈에 보였던 것은 서울 어느 한 부분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알고 계실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28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만 죽인다는 것은 유한한 능력으로 어느 한 부분에서만 능력을 발휘하고 협박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어느 한 부분에서만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죠. 이 땅의 삶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일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정말 종이 호랑이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28절 하반부에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원뜻 안에는 주님을 경외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외는 예배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담대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29절에서 31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담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한 아사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이 받는 어떤 금액 중에서 가장 적은 단위의 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돈으로 환승하면 한 몇천 원 정도의 가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바꾼 우리들은 오죽하겠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것도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털을 셀 수 있을까요? 이 당시 머리털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몸에서 작은 적은 숫자 단위를 말하는 뜻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털을 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이것을 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작은 부분까지 주님께서 섬세하게 챙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자녀의 날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아, 50일 됐네, 100일 됐네, 150일 됐네, 날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약속하시죠. 우리 32절과 33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시인은 단순하게 저 그냥 이 사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시인이 아닙니다. 즉 내 삶이 보증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인인 것입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때론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여기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당한 고통과 아픔이 아닙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나만 아는 아픔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길 적당한 화평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적당한 화평이 중간 지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고난과 환란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것들을 그는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 건데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선으로 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온 환난과 고난은 더 이상 환난과 고난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불편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모습을 삼자가 보면 정말 가장 낭비 같고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낭비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볼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와 거룩한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낭비했어, 손해했어, 희생했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숨이 차오르고 무언가 어려워진다면 그때는 다른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해졌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린 다시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을 바쳐서 주 앞에 헌신하고 순교하며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힘차게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론 이 제자의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이 길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해를 기꺼이 지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